오늘은 로마서 강의 22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8장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것과 같은 그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으로 세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가서 보시면 1장 16절 17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해서 특별히 1장부터 5장에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은 그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성화가 되느냐, 특히 이제 로마서 8장 맨 끝에 가서는 이 성화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영화에 대한 그와 같은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복음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차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9장부터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9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톤으로 다른 이야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3절에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여기 8장까지 정말 그 복음의 웅장함과 위대함과 이런 걸 다 설명하고 나서는 갑자기 9장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전혀 다른 톤으로 사도 바울이 이 어떤 낙담한 그런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 건가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갑자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원래는 8장까지 복음에 대한 거, 8장 이후에는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9장, 10장, 11장을 또 기록을 해라. 그거는 과로다, 과로. 여러분 과로 아시죠? 여기 과로. 그러니까 쭉 지나가다가 이제 과로가 나오는 거예요, 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걸 알고 싶지 않으시면 어디로 넘어가면 되게 12장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12장으로 그냥 점프해서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민에 대해서도 알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과로를 치고 9장부터 11장에 이스라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로마서를 이제 가서 보시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에는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또 로마라고 하는 그런 제국 전체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로마서를 이제 쭉 보시면 로마서 4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육체에 관한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려. 갑자기 나에서 우리로 바뀌면서 육체에 관한한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수신하고 있는 그 수신자들이 많은 경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것처럼 로마서를 지금 받고 있는 그 당사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걸 보니까 이 로마서의 수신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성화가 되면 어떻게 영화로운가, 이걸 다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 얘기 안에는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형성하게 돼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종이다 자유인이다 많이 배운 자다 적게 배운 자다 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렇게 나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수신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아니, 우리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약시대에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했고 또 다윗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게 되고 이렇게 통치하게 될 때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 예레미야 이래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아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 지금 여기 사도바울이 전달한 이 1장에서 8장 말씀을 가서 보니까 유대인은 그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 그럼 유대인들은 미래가 없는 겁니까? 그럼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 예언과 왕국에 대한 것과 메시아에 대한 것과 이런 모든 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영을 인도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1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 성경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주제는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아닙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조상이 아브라함, 조상이 이삭, 조상이 야곱인 사람만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 4절 가서 보니까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9장 10장 11장에는 저와 같은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0장 1절에도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10장 21절에도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스라엘. 11장 1절 2절에도 그러면 내가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나 얘기하는 거 교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 아니라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도 가서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거 교회 이방인 성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28절에도 가서 보니까 복음에 관하여 그들이 그들 이스라엘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조상들로 인해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장부터 11장의 모든 그 핵심 내용은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나 아니면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무시하거나 이 부분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왜 그걸 가르치지 않느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천주교 신학자가 있어요. 연옥을 만들고 마리아 숭배를 하게 만든 이와 같은 그 천주교 신학자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거스틴 많은 사람들이 성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교회가 다스리는 그 왕국이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 세상이 바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모든 복을 이제 신약시대에 교회가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들어와서 성전을 훼파하고 온 세상으로 다 내쫓지 않았냐. 그래서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저런 사람들이 돼서 저거는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저주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 구약시대에 받겠다고 한 그런 모든 복은 저 사람들이 받을 게 아니라 누가 받아요? 교회가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해 놓은 그와 같은 신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지금도 예, 그 신학을 가르쳐요. 그 신학이 뭐냐면 이름이 대체신학이에요. 이스라엘 대체신학.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지금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저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예, 그러면 이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가운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 한 1000년 동안을 예, 중세 암흑시대로 만들면서 사람들을 무지와 빈곤 속에 집어넣고 예, 사람들을 압박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 이제 사람들을 예,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이 1517년경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칼빈이라고 한 사람이 예, 나타났어요. 프랑스의 칼빈이.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스위스의 제네바로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천주교 이 어거스틴이 세워놓았던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 제네바라고 하는 그런 시에다가 이 신교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 왕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왕국.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다 놓고 장로들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구약시대 체제를 만들어 놓고 제네바에서는 구약시대처럼 장로들의 판결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구약시대의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다가 우리 제네바시에서는 교회가 통치하는 게 이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통치 이것이 곧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장로교회 역시 이 왕국을 믿지 않고 교회가 왕국이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장로교회도 지금까지 다 무천년설을 믿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스리는 게 그게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그와 같은 교리를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왜 그런 일들이 생겼냐 하면 천주교회가 이제 천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갔는데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예능도 잘하고 학문도 좋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유대인들이에요. 천주교에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신분을 가리기도 하고 이제 멀리 가서 남들 안 하는 그와 같은 나쁜 직업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근근히 연명을 하니까 15세기, 16세기 이렇게 됐을 때 성경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읽을 때 야, 과연 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진짜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예요. 아니 국가도 없지, 모든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지, 그렇죠? 곳곳에 다 흩어져 있지. 아니 지금 여기 성경대로 따지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왕국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눈에 그게 가능한 걸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구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지금의 이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이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누구야 이제 목사님에게 묻거나 그러면 그거는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저건 사실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잡아 죽여서 다 저주받아서 온 세상이 흩어져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멸시의 대상이 됐으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런 모든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영적인 걸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천주교회 자체가 그랬고 거기서 나온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는 가운데 1948년 5월에 날아갔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주석들이 유명한 매튜 헨리의 주석이라든지 반지의 주석이라든지 뭐 아무리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소용없어요. 다 성경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약속은 다 영해야 하는 거예요. 영해 안 하고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딱 쓰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모든 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이 된 거거든요.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이제 저 땅에 들어가서 지금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이 된 거를 보고도 안 믿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이 거짓말했을 리가 있겠냐. 칼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뭐 400년이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는 거야. 이걸 어떻게 버리냐. 아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미 무너졌어야 될 그런 시스템인데 안 버리고 계속해서 고집해서 지금까지 개혁신학이다 뭐다 해갖고 계속해서 그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칼빈주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신학교에 가서 공부합니다. 공부하고도 와서도 이스라엘은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라는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를 거부해요. 어떤 분이 저희 사무실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뉴욕에서인가 목회를 오래 했다 그래.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그냥 제가 읽어드렸어요. 맨 끝에 가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망연자실해. 아니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몇십 년 동안 로마서를 한두 번 읽은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성경을 이렇게 봤냐 이거예요. 그래서 통탄하고 돌아갔어요. 왜 그래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거기에 세뇌가 돼갖고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여태까지 해석하고 가르쳐 왔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하셔온 게 다 틀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지 칼빈이다 웨슬레다 아니면 정동수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교황이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래서 여기 9장 10장 11장에서는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미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어떤 것인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맨 마지막에 다시 구출을 받는가 이런 내용이 9장 10장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말씀들을 설명을 해줘야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 아직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약속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치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친백성이 어떠한 대접을 받을 것인가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그래야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 1절부터 이제 3절에는 사도 바울의 큰 슬픔이 그 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 맨 끝부분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이 얼마나 멋있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찬양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슬픔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대한 큰 찬양으로 끝나는 그 부분이 9장에서 11장 부분이다. 자, 그러면 9장은 뭘 보여주냐? 이스라엘의 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방황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는가?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로마서 11장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그와 같은 미래의 일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누구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 그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명백해요. 성경에서 신명기 7장 가서 잠깐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인 줄 알지니라 라고 이제 성경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민족이 많아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백성이 많아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이요 유대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통치하에서 영화로운 그런 왕국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오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지금 마지막 날들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맨 끝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세상에 사는 민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감에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사는 민족들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거르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시온, 저 예루살렘인 그 시온,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그는 메시아예요.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 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제 7절 가서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에 정권이 놓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예수님의 통치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열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가지가 곧 익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가지가 아니라 의인화돼서 특별히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쭉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절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설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맨 마지막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그 안에 상함이나 해함이 없이 사자나 소나 독사나 뭐 할 거 없이 다 같이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모든 때가 다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왕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왕국이 그 당시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복원시키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사자, 아 영적 사자인가 보다. 영적 표범, 그렇죠? 영적 소, 사자가 어떻게 풀을 먹어? 이게 영적인 소지, 사자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식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소도, 사자도 고양이도 다 풀 먹었어요. 아, 저 목사가 정신 나갔나 보다. 예,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일이 복원이 되는 때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문자 그대로 읽어야지. 장로교나 천주교처럼 읽을 때 이거 영적인 일이, 영적인 어린 양, 영적인 표범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 있는 그대로 이와 같은 때, 일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예요? 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 때가 될 때 모든 민족들 간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거기에 다윗의 왕자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보내신 그 다윗이 다시 부활해서 온 땅을 치리하는 왕으로 다시 서는 때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계시록 19장 20장에 가서 보면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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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이 나오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천년왕국은 그 천년은 그건 무한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그냥 콧방귀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냥 안 믿으면 됩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성경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러면 양과 염소 민족들의 그런 심판을 통해서 양 민족들 또 유대인들 가운데 살아남아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들을 낳으면서 천년 동안 이 땅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마귀와 그렇죠?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존재들이 무적행에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천년 동안 갇혀 있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사람이 보기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 천년 왕국의 시대가 이 땅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이런 걸 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와 같은 때가 실질적으로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고대하던 것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상한 거는 그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아주 참 재밌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여기 백성 백성을 다 이탈릭으로 표현해놨죠. 이탈릭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없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뜻을 살리기 위해서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 그대로 읽으면 그분께서 자기 것에게 오심에 자기 것 his ow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께서 자기 것에게 오심에 그분의 것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기께 누구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왔으나 이스라엘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와 같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이방인들에게지 전달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이제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뭐 진짜 책망을 하고 그렇게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얘기하면서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로 자기 이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 온 민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고 나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너희가 결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밖으로 이제 출산이 돼서 이 땅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 교회 멤버는 100% 유대인이었어요. 100%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100% 유대인으로 가다가 드디어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나와요. 맞습니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이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건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된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후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고넬료 사건까지 약 10년이 걸렸는데 그 10년 동안에는 구원받은 이방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 이후에는 베드로의 사역은 점점 줄어들면서 유대인들 중심이 되던 그런 교회가 뭐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과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유대인은 거의 없고 그렇죠? 모두가 다 이방인으로 바뀌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에 나가면 교회가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으면 더 이상 그런 구분이 없어요. 인종의 구분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습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이 된 이방인 교회로 지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 자 그럼 교회로 다 끝나게 되면 자 교회로 다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끝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된 저 구약 시대 저 왕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그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둘째,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을 영원 무궁토록 내 씨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약속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교회 시대로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도대체 그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약속들은 다 가짜입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하고만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까? 유대인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이스라엘은 끝장났습니까? 천주교에서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도 끝장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5절, 다섯 번째 뭐냐면 아직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맞죠?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 내용이 9장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1세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세기에 지금 20세기에 많은 거 보고 그런 거 말고 1세기에 지금 한 AD 60년경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결국 저 1948년도에 유대인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약속이 맞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AD 60년경에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나라도 없죠. 지금 다 죽게 됐죠. 쫓겨나죠.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죠.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시대에 있는 이 말씀이 이게 맞는 말씀인가? 이 퀘스천 마크가 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가짜 복음인가? 다시 말씀드려. 바울이 전한 메시아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가짜 메시아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의 전한 그 복음이 가짜다. 그런 경우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아직 왕국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게 진짜라 그러면, 그럼 왜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왜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거를 개신교라고 얘기해요. 개신교. 예. 이해하세요? 예, 기독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처음부터 AD 33년부터 시작돼서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 이거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거 기독교예요. 기독교. AD 313년경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저 큰 세상으로 큰 길로 뛰쳐나갔어요. 이 밑에가 천주교예요. 이게 천주교. 큰 길로 가는 게.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됐어요. 천주교예요. 기독교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1517년경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큰 길이 잘못됐구나. 이 큰 집이 이게 잘못된 집이구나 하고 원래 이 기독교로 컴백하려고 하는 움직임 생겼어요.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렇게 나온 거를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개신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개신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AD 33년, 30년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믿어온 이건 뭐예요?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313년에 뛰쳐나가서 큰 길로 가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단체로 전락한 게 천주교예요. 그러다가 그 천주교 사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뛰쳐나오기 시작해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기독교로 돌아오는데 완전히 돌아오진 못하고 천주교 색채를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만 가지고 왔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머진 카톨릭 전통 그대로 다 갖고 왔어요. 목사와 평신도, 뭐 제사장, 계급, 뭐 체계 이런 것들 스테인드 글라스 꾸미고 뭐 가운 입고 땡땡땡 뭐 하고 하면서 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천주교 걸 그대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뭐만 달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만 갖고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 천주교 걸 갖고 들어왔어요. 이게 개신교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이후에 나온 뭐 장로교든 뭐 그다음에 이 감리교든 다 이쪽으로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 빼고는 대부분의 이 전통이나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카톨릭적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카톨릭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 기독교, 이거 성경대로 믿는, 여기에 우린 속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이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개신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이블 빌리버로 가는 이 무리,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역사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라든지 이런 개신교회 이런 데서는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없다고 얘기해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가 설교단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예. 에스라 신학원인지 뭐 에스라 학당인지 하는데 장로교회 노 무슨 목사가 하는데 그런 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이렇게 가르치지.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다 그래요. 장로교회에서 제일 잘 가르친대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그게 이름이 많이 오르락내리고 해요. 그 제일 유명하다는 사람이 이스라엘 미래가 없다 그래요. 예.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말에.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곧 왕국이고 그런데 왕국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걸 얘기해요. 항상 성경도 영적으로 풀고 예, 다스리는 것도 영적으로 다스리고 우린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성경 해석이 영해로 일단 나가기 시작하면 위험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예. 영예라면 100명의 목사가 100가지 해석을 내놓는 게 영예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주장들 따라가면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헛소리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여기 성경에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뭐 몇백 개가 있다. 초림 때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은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재림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현 시대를 사랑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의 멤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따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민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많이 배운 자든 적게 배운 자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그게 공통분모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온 이스라엘이 깨닫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우리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때가 될 때는 그때는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 온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와 같은 백성이 되는 그런 때가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보고 있는 이 예언의 산봉오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제 가서 앞날에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산봉오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산봉오리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요 사람이 이렇게 서서 요 산봉을 이렇게 보면 봉오리가 몇 개로 보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봉오리가 지금 이거 보면 이 사람 봉오리가 몇 개로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예, 맞아요. 그게 올바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봉오리가 이게 두 개로 보이지 않아 하나로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하나로 보인 거예요. 하나.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 시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가서 보시면 소제목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신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과로 이제 넘어갑시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어떤 신비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가 다른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신비의 내용이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 한 몸이 되고 이런 거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잘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 가서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 한번 잠깐 가서 볼게요. 제가 뭐 여러 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하고 여러분 61장 이렇게 두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누가복음 4장을 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장 18절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자랐던 동네 나사렛에 가셔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목이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7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렀을 때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거예요. 61장 1절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니, 똑같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2절 가서 보세요. 2절 가서 보시니까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그 다음 게 또 있죠.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메시아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인 그런 일, 그거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수 갚으신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그런 일을 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는 뭐만 인용하세요? 앞부분 거기까지만 딱 인용하죠. 주의 뭐만 인용하세요? 받아주시는 해 거기까지만 인용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 초림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초림 때에는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초림과 재림이 같이 있잖아요.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거 메시아가 오면 사람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복음도 선포하고 또 심판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봉우리가 하나로 보이니까.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 시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실 때도 어디까지만 해요? 주의 받아주시는 해까지만. 그게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거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건 재림 때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도 나와 있고, 자, 미가서 5장 가서 잠깐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냐. 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자,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초림하셔서 이스라엘의 치리자 되셨어요? 아니죠. 그럼 예수를 치리자 되는 건 언제 되는 거예요? 재림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약 성경에 이 대언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초림과 재림이 두 개가 합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봉우리 이렇게 보니까 봉우리가 하나로 보이는 건데, 우리가 그걸 옆에서 보니까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계곡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계곡이 교회의 계곡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뒤도 보고 앞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의 과거도 바라보고 이스라엘 앞으로 미래도 바라보고 이걸 다 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한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 사는 게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뭐 이거 우리 압제에서 이걸 구출해줘야 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잡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 아니구나. 그렇죠?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재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재림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계곡, 교회의 계곡에 살고 있어서 재림의 산봉우리와 초림의 산봉우리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보면서 과거도 볼 수 있고 현재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 9장 1절부터 강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